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신문을 하죠. 대제사장,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한테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2절부터 스데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 내용이 5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답변을 듣고 이제 54절부터는 그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이빨을 갈면서 결국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는 내용이 54절부터 60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 앞장 6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잠깐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초대교회가 일곱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집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스데반이었는데,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리고 또 스데반은 5절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또 3절에는 일곱 집사를 뽑을 때 기준으로 제시된 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본다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 그리고 믿음, 은혜, 권능이 충만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는 그 자유민들, 그러니까 흩어진, 다른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태어날 때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오늘날로 하면 자수성가해서 자유인의 신분을 획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정착했고 그들이 모였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자유민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이제 스데반과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10절 말씀을 보면 그 논쟁을 했을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그들이 말로는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들었다. 그것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면서 12절에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결국은 스데반을 이제 잡아가도록, 그리고 잡아서 공회 앞에, 이제 유대인의 최고 사법기관이었던 그 공회 앞에 스데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절 후반부를 보면 이 사람은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거룩한 곳은 어딘가 하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또 율법, 이두 가지를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아니했다는, 계속해서 율법과 성전을 이제 대적하거나 모독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면서 14절을 보면 그 뿌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스데반이 한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율법, 규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말하게 했습니다. 그때 15절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까 얼굴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이 명목으로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7장 1절에 대제사장 이야기했죠. 야, 이 증인들의 말이 사실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스데반이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지겠습니까? 나는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밝히면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을 스데반이 책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38절까지 말씀은 스데반이 아브람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의 역사들을 쭉 서술을 합니다. 역사를 쭉 서술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주제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한 곳에만 성전으로 대표될 수 있는 한 곳에만 제한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다. 성전에만 가두어져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39절부터 시작을 해서 53절까지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데 이 책망하는 내용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귀한 율법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랑하는 것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르다 라고 이제 스데반은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이제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보여주셨고 성막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이제 텐트 형태로 지워져서 이제 그것이 가나안 땅에까지 왔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건물로 바뀌어졌는데 결국 여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보여주셔서 만든 성전이지만 거기에도 너희들이 큰 잘못을 범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절대화시키면서 어떤 오류를 범했느냐?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어 놓는 그런 잘못을 너희가 범했다, 너희 조상들이 범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을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번 이제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답변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죠.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3절 말씀하셨는데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옮겨 지금 사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2절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디에 찾아오셨습니까? 어디서? 소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 땅에 왔을 때, 이 하란도 갈대아 문화와 가나안 문명의 경계 지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또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옮기신 다음에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인가 하면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6절부터 7절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노예 생활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받을 거고, 7절 말씀, 그 고통의 세월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민족 단위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7절 말씀, 그 후에 종 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한 그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로 이 믿음이 계승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 이삭,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란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그 곡식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3절, 두 번째로 보내었을 때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나타내었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그의 친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했고, 15절,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거기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도 스데반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곳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여겨졌던 그 이집트에 요셉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높여 주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38절까지는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길게 할애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말 그 역사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단위의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편은 번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8절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19절 그는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하나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20절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석 달을 양육했지만 21절 더 이상 왕의 명을 어기고 양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버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가게 되고 자기 아들로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모세는 최소한 40세 이전에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탁월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23절 나이 40이 되었을 때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자기는 알았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24절 동족 중에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이제 그 원수를 모세가 갚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25절 그런 행동을 하면서 모세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사용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모세는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백성들은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를 시킵니다. 아니 너희는 형제인데 왜 싸우냐? 그때 27절 그 동물을 왜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결국 이 말은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세웠느냐? 이 말은 세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만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29절 모세는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 오늘날 이제 아라비아 반도 있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30절 또 4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천사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 장소는 어딘고 하면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 가운데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1절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알아보기 위해 가까이 갔을 때 32절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33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거는 노예의 표시죠. 바로 이제 네 자유를 내려놓고 나의 종이 되라 그런 뜻에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다음에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내가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 밑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어디서 세우셨습니까?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거룩한 땅은 어디죠? 거기는 소위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땅이 아니고 거기와는 정상관없는 미디안 광야, 그리고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 모세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아까 동족들 40년 전에 동족들이 그 모세를 배척하면서 했던 이야기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동족들이 배척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천사를 통해 백성의 지도자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홍해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중에 세울 것이다. 이거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이 모세다. 그리고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배척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미디안 광야 그리고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리고 이 모세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장소는 애굽과 그리고 또 홍해와 그리고 광야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이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리고 구원하고 그 갈 길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쭉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면서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메소포타미아랄지라도, 그것이 하란이랄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이집트, 그리고 그것이 광야, 미디안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은 어디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라고 스데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39절 그들을 두 가지로 책망을 합니다. 다시 역사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조상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진데,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던 우리 조상들은 그러나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 아론 들어 무엇을 만들겠느냐?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던 그 40일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41절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고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복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42절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군대 우상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는데 이것을 생생하게 선지자의 책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5장 26절, 27절 말씀을 스데반은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 이 몰록은 암몬 백성이 섬기는 우상이었고, 그리고 신 레판의 별이라는 것은 아수르 백성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너희는 받들었다.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길 거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은 율법도 자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신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선택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44절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광야에서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정거의 장막을 주셔서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는 뭔가 하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 장막, 성막을 만들게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46절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이거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 성막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형태로 다윗 때까지 이르렀는데,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 간청을 들으셨지만 다윗의 대가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짓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또 내가 대적한다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성전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해서 이제는 선지자들도 책망하면서 우리에게 밝혀준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제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곳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담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 크고 위대하시냐?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을 그분의 보좌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보좌는 뭡니까?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 왕이 앉는 자리, 그 좁은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분이 앉는 좁은 공간 보좌가 무엇이냐? 하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보좌에 앉으시면 발을 두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이 발을 두시는 그 발등상은 어딘고 하면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분에게는 보좌에 불과하고, 이 땅은 그분의 발을 놓는 발등상에 불과할 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건물 속에 가두어 둘 수 있느냐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거는 구약 선지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그렇게 자랑하고 절대화하면서 너희가 범한 잘못이 무엇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을 그분의 보좌로 삼고 땅을 그분의 발등상으로 삼는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성전에다가 가두어 두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가두어 두려고 시도했다. 성도님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님들도 예배당 건물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여기가 하나님의 계신 곳이다 믿으시나요? 여기는 하나님 땅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말 속에, 그러면 저 밖에 있는 땅은 뭡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땅. 여기는 막 거품 흘면서 있죠. 여기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죠? 이 건물 밖은 뭐죠? 전부 다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내 땅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잘못이었어요. 제가 지금 단순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가장 뿌리를 손대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그리고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가 하늘이고, 그리고 그분의 발등상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느 곳에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51절 말씀,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느냐? 대제사장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그리고 공회에 있었던, 속했던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다고 이야기했던 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은 자들아. 이 목이 곧다는 건 뭔가요?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율법을 자랑하고 성전을 절대화시키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작은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졌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은 자들아. 이것은 뭐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워드플레이입니다. 하나님 말장난이죠.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무엇이죠? 할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어받았던 하나님 백성의 상징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상징물, 그 할례.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귀에,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은 뭐죠? 마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속한 귀가 아니라 내 야망과 이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들의 귀를 빼앗겨버린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1절,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그리고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그리고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이제 너희는 그들이 예언했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살인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한테 나타나느냐?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찔려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무리들처럼 마음에 찔렸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죠. 사도행전 2장에는 찔려서 그들은 회개했지만 여기 본문에는 찔려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 이빨을 갑니다. 이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감동적인 약간의 알레고리만 넣으면 뭐 끝내주는 말씀인데. 근데 서셨다. 보통 두 가지 해석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서셨다. 보통 일반적인 해석은 예수님께서 지금 스데반이 그 어떤 이제 핍박, 이제 순교해야 되니까 그 상황이 너무 안쓰러워서 예수님 앉아 계실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셨다. 이런 은혜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로운 해석은 이제 스데반은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될 스데반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서셨다. 저는 후자 쪽을 조금 좋아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보면서 56절 말을 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럴 때 57절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돌로 그를 쳤고 그리고 그 옷들을 그들의 옷을 이제 사울이라는 앞으로 장차 바울이 될 그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게 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결론은 긴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긴 설교를 통해 스데반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발을 벗어서 순종할 때 바로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모태의 신앙으로서 내가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고 내가 순종해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참 대학생이 되어서야 이 말씀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닫고 어쩌면 제 신앙생활에 어쩌면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자취하는 자취방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땅이었고, 그리고 공부하는 도서관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땅이었고, 때로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그것도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이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든 땅이 어떤 곳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바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 순간순간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놀랍고 아름다운 삶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의 발을 벗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실 문밖을 벗어났을 때 그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서도 바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발 앞에 바로 우리들의 신을 벗으면서 순종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성전 성전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내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오직 성경, 성경, 성경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외식과 허영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신에, 그 우리들의 발에 신을 벗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서 거룩한 땅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랑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